하나님이 주신 이 따뜻한 봄날 길에 핀 꽃들이 그 피어난 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각자가 속해 있는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함을 알지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언제나 나만 손해보고 싶지 않았고 하나님보다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저희가 회개하오니 이런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안한 때에 겸손한 마음과 기도로 준비된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인생의 내리막길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사람과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영적인 눈으로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월호 사건을 통해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구조되지 않은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구조하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으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가족들을 위로하셔서 삶의 의미가 사라진 순간 속에서도 살아갈 힘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정부와 지도자들이 끝까지 바르고 성숙한 자세로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혜롭게 분별력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양화진에 세워주시고 저희를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재철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체력과 면역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심령의 평안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이성실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귀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성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에서 맡은 바 소명을 다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분들의 삶에 복을 더해주시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때에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나에게 행복이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드러나 보이게 하다, 나타나 보이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렇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 보이신 것, 드러내 보이신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당시 성도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셔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셨던 그 성도들이 읽었을 때 결코 어려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감추고 싶은 비밀을 이 책에 꽁꽁 숨겨둔다든지 아니면 결코 풀 수 없는 수수께끼나 어떤 비밀의 암호를 그 안에다가 넣어서 사람들이 쉽게 알지 못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계시록 서두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도록 드러내셨다라고 선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어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데 너무나 다양하고 너무나 신비적인 해석들, 우화적인 해석들,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게 맞냐?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 아포칼립시스, 나타내 보여준다, 드러내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한 책이 요한 계시록이겠습니까? 그 무엇을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그 무엇을 나타내려고 설명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과 다양한 설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어렵게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석을 쓰지 않은 유일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워서 칼빈이 안 쓴 게 아니라 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당시 중세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신비적으로 해석하면서 당시 기독교인들을 우민화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이 켈빈을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그래서 쯔빙글리나 루터 같은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정경성을 의심할 정도로 이 요한계시록이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책인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켈빈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는 주석을 달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접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렵게 이해를 하고 있는 이유도 그때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주관적인 해석으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특별한 어떤 은사를 주셔서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숨겨져 있는 비밀을 자기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이 계시록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전달했던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누구에게 전달되기 위해 기록된 건가? 수신자가 누군가? 그리고 그 수신자가 처해 있던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래서 그와 같은 이 배경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이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느 미래의 한 시점, 다시 말하면 종말이라고 하는 어떤 한 시점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바로 그 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말씀을 증거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종말에 대해서 기록이 안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종말이 언제냐? 어떻게 종말이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로마의 이 도미티안 황제 아래에서 핍박을 받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수많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신앙을 지킨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에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오해와 선입관을 버려야 됩니다. 잘못된 오해, 잘못 들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읽어나가면 이 말씀이 뭔가 특별한 수수께끼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특별한 암호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 오해와 선입관 가운데 두 가지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첫째는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이냐, 여기에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1986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입니다. 그때 펄시 콜레이의 내가 본 천국이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 번역되어서 나왔습니다. 이 책을 이 그리스도인 치고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책이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이 책을 사서 그날 뭐 쉬지 않고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이 책을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소개를 해주고 또 제가 사서 직접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증의 내용이 이 펄시 콜레라고 하는 분이 5일 동안 천국을 자기가 직접 방문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내용을 간증하고 그리고 책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읽혀진 그 시점부터 너도 나도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누가 천국과 지옥 보고 왔다 그러면 거기 가서 그거 듣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들어야 됐은 거예요. 안 들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만사를 제껴놓고 뭐 직장도 뭐 안 나가더라도 그 말씀은 꼭 들어야 된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예배당이 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의 간증이 있는 날은 그 예배당이 꽉 찼어요. 그리고 이 강대상, 이 자리까지 다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펄시 콜레의 내가 본 천국 이 책에 그리고 이분의 간증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미 선교의 이장님 씨였습니다. 그는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를 추종하는 수많은 수천 명의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 현실적인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은 다 학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출을 하고, 그리고 임신한 여인들은 낙태 수술까지 하면서 임신을 기피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때가 돼서 임신한 여인들은 화가 있을진저 그 말씀 때문에, 그리고 가정주부들이 가정을 버리고 집단생활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당일날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도 그날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날 그 다미선교회 그 교회 앞에 가서 혹시라도 누가 올라가지는 않나, 그걸 보기 위해 기다린 분이 계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때 1992년도에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그 다미선교회 교회가 있었습니다. 되게 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큰 교회에 정말 밤이면 밤마다 막 북치면서 집회하고 막 그랬는데,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에 휴거가 된다고 하니까 그때 제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봤습니다. 혹시 나는 휴거가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도 있고. 예.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뒷받침해 주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요한계시록이었던 거예요. 이 펄시 콜레가 본 천국의 모습은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녹모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자, 이 지금 읽은 이 말씀이 펄시콜레가 천국에 가서 보았던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모습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이 모습 그대로를 자기가 천국에 가서 5일 동안 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자기가 천국에서 봤다는데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봤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구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째 양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지금 일곱 대접의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요한에게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리 와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줄 거다. 자, 여기서 어린 양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는 누구겠습니까? 성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천사가 요한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린 양의 신부, 바로 구원받을 성도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성도들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끌어 갔더니 뭐가 보인다고요? 하늘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천국에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정말 그 영광스럽고 장엄하고 아름다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있다라고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밑에 쭉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을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가 없는데 요한은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보석들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천국을 가면 다 이렇게 보석으로 집이 지어져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을 보고 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천국에 갔는데 집이 있더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의 집은 대궐 같은 기와집에 비단 옷을 입고 있고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들은 초가집에 개털 모자 쓰고 있다. 그리고 누구는 천국에 갔더니 집이 없더라. 지금 사는 동안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초가집에 산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바로 내가 본 천국을 썼던 그 폴 시콜레가 이야기한 거, 그거를 마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해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휴거입니다. 공중으로 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신약 331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 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40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기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밭에서 일을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리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한다. 지금 이 말씀하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연결시켜서 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이거는 데살로니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에 있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 말이. 그런데 어떤 문제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데 언제 재림하시냐면 내가 죽기 전에 재림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거라고 믿었는데 내 주위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둘 죽어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내가 입장에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오면 죽은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내가 죽었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죽은 자들 죽었는데 그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이?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가 죽을지라도 네가 일어나서 주님을 영접할 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나 먼저 죽은 자나 동일하게 일어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핵심인 거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말씀이 왜 나오느냐?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 가운데 이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어떤 특별한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평소처럼 밭에서 일할 때, 평소처럼 집에서 맷돌 갈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처럼, 노아의 홍수 때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의 날이 어떤 특별한 징조가 있다가 나타난 게 아니고 노아의 때처럼 갑자기 하나님의 때에 홍수가 내려 심판이 임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 또한 그렇게 평소처럼 동일한 나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나의 평소의 삶, 내가 오늘 학교 가고 내가 오늘 직장 가고 내가 오늘 교회 와서 예배드려 이런 평상시의 삶의 연속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갑자기 오신다.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말의 의미인 거지.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휴거가 되고 나는 휴거 받지 못했네? 이런 두려움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종교 집단은 자기들만 휴거를 받을 거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14만 명이 지금 들어왔고 선착순 4천 명 남았으니까 빨리 와라. 이런 식으로 성경을 그렇게 왜곡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할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핵심은 로마의 압제 속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붙잡혀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속에서 고통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을 주기 위해서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너희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니 오늘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지켜라. 그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종말,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즉 새 하늘과 새 땅, 세 번째는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 요 세 가지 중에 무엇이 핵심입니까? 세 번째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자, 여기서 그에게 주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여기서 그 종들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죠. 그의 천사를 그족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계시는 아포칼립시스, 그 뜻은 열어 보인다, 나타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어떤 비밀을, 어떤 수수께끼를, 어떤 비밀의 암호를 아무도 알지 못하게 꽁꽁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이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을 얻고 그 말씀에 견고히 서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포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알고 그 비밀의 암호를 어떤 특별한 사람만 푼다, 그런 공포영화식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잘못된 이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포칼립시스, 이 계시, 계시가 어떤 경로를 따라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아포칼립시스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그 계시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천사, 요한, 그리고 성도들, 이 순서대로 이 계시가 전달되고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하나님에게 직접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그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면 이 계시의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이고 이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달하면 예수님이 순종해서 그 말씀을 수행하는 이런 종속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서로 간에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을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예언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하고 예언의 말씀은 다른 의미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할 때 우리는 쉽게 예언 그러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을 예언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냥 막연하게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성경을 보십시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리고 소선지서들 그 예언자들을 보면 그 예언자들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너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뉘우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을 토대로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해서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 40장에서 66장까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데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냐면은 그냥 어느 시점에 너희가 다시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출애굽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들이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지 않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면 그러면 바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의 상태 속에서 다시 자유인으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럼 요한은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것처럼 지금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구원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언이라고 할 때 그 예언이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밑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근거로 해서 오늘의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와 같은 일을 펼쳐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가면 그분은 예언 기도를 해준다. 그래서 내가 주식을 언제 팔아야 할지 내가 땅을 사야 되는데 어디에 땅을 사야 될지 아무리 기도해도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혹시 목사님 목사님께 말씀하시고 있는 그것 좀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찾아간다는 거예요. 진짜 있습니다. 많아요. 예. 그럼 목사님을 못 찾으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를 또 찾아가죠. 그렇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는 점쟁이들, 무당들, 그런 미신 내 빠져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언이 그런 것이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왜? 때가 가까우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종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은 역사의 끝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 그 날을 종말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종말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때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이 모든 시대를 종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 그러면 어느 한 시점, 이 역사가 끝나는 어느 한 시점을 종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종말이거든요. 성경은 어느 시대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종말이 오지 않았으면 그러면 100년 전의 사람은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사건으로부터 다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의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의 시대를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어떤 먼 미래의 종말의 시점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세대주의자들의 잘못된 이 성경 해석을 통해서 시한부 종말론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시대를 일곱 단계로 보고 있는데 어떤 세대주의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아담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 사람들이 낳고 죽고 낳고 죽고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요 낳고 죽고 반복하는 요 인간의 수명을 다 계산했더니 약 한 6천년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니, 4천년 정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이제 신약의 시대가 2000년 정도 이렇게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6000년에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천년 왕국, 천년의 시간을 합해서 이 7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인류 역사의 시간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되냐면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이 이제 천년왕국, 천년의 시대가 오게 되는데 그 천년왕국, 천년의 시대 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7년 대환란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2000년에서 7년 대환란의 시기를 이렇게 빼보면 1992년 이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미선교회가 1992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세대주의자들의 문자적인 성경 해석을 토대로 재림의 날을 그렇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의 때를 어느 한 시점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까지 모든 그 시간을 종말로 성경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지금 요한이 아시아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아시아 일곱 교회는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교회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 역사적인 저술 속에도 이 아시아 일곱 교회 이름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터키를 가도 바로 그 아시아 일곱 교회의 교회 터가 지금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일곱 교회가 역사적으로 실제하는 교회고 그 교회에 보낸 편지인 것이 분명한데,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그 당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 이 말씀하고 무관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곱 교회 말고도 당시에 교회들이 많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여러 교회들이 되게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이 보낸 이 일곱 교회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존재한 교회이면서 동시에 이 일곱 교회는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완전수, 충족수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당시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그 시대에 있었던 일곱 교회를 포함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일곱 교회의 안부를 묻고 있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 표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차 오시리, 그러니까 이 장차 오시리 그러면 바로 재림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구속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의 보좌 앞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일곱 영이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의미하는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완전하신 영,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일곱 교회의 안부를 물을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일곱 교회의 안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일곱 교회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평안과 사랑을 전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일곱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계시록의 말씀이 어떤 두려움의 대상으로 아니면 어떤 비밀의 암호가 어떤 코드가 누구나 알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만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의 언어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워야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참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곳에서 살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믿는 이들에게 증거함으로써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인내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라고 요한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진리를 감추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친절하게 그리고 쉽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기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알려주십니다. 사랑의 주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의 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을 본받아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끝내는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의 선조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충성된 증인으로 온갖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참고 인내함으로 신앙을 지킨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선조들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믿음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나에게 다가옴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소망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날을 기다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